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민중을 선동하여서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사람이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에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여서 예의주시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예수에 대한 강한 불신과 또 대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고 의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류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은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배경 속에서 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신념과 또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결론들이 해소되지 않은 시대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는 마땅히 내어야 하는 세금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자신들이 세상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굴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의 하나의 수단의 확인으로 자신들이 통용하는 화폐를 쓰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가져와 봐라 한 그 동전인데 드라크마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그 황제를 지칭하는 이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통용은 되지만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이 로마 제국이 통용하는 화폐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쓰는 화폐를 따로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는데 이것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세겔로 환전을 해서 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의 초상화 그리고 또 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는 이방의 돈을 거룩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세로 낼 수 없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자부심 속에서 세금 문제는 늘 유대 안에서 총칼이 무서워서 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이 맞물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질문을 던져서 올무를 메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안 보이는 자신들로서는 굉장히 잘 던진 질문이라고 할 만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친로마 쪽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음을 두고 쫓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배척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알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동전을 가져와라.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탁월한 지혜로 난처한 질문에 잘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속을 구별하는 즉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분하는 이중적 구조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은 세상 안에서 그 질서와 가치와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구별되어 택함을 받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리와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그 이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던 때였고 이제는 세상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것이 상당히 치욕적인 걸로 여기고 있어서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 아래에 통치받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그 당시에 황제가 자기의 통치 아래 두려는데 뭐 종교적인 이유이든 자신들 어떤 민족의 이유이든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탄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탄압으로 인하여서 나라, 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분명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 하나 분명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권세가 뭐 최상위의 권세, 최고의 권세, 그 위에 더 어떠한 권세도 없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보다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더욱더 정확히 말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 권세는 위로부터 있는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 맡기신 것들이 있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이니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나 기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신실한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여서 그리고 위정자가 되는 것, 그가 세상을 대표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위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져 가는 일이라는 이해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속을 잘못 구별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의와 공평에 근거하여 공적 질서를 세워나가기도 하시고 또 공적 제도를 마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간에 이러한 혜택을 보도록 하십니다. 물론 허점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되어 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본성에 대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사랑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모순된 그 구조 안에서 신자로서 어떠한 안목과 책임을 가지고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받은 내용이 있고 그 책임받은 내용을 그가 살아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른 이웃이나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내고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근거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1쪽쯤 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에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상 재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했고 또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신전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육류들은 다 이 이방 제사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오는 제물들입니다. 신자 입장에서 볼 때 우상 앞에 제사 드려지고 나온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 그 앞에 드려졌다 나온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 묵어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 앞에 드려졌다 나온 것인데 신앙의 양심상 먹어도 되겠는가,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는 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말이 맞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니까 그 연약함을 감싸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하여서 또는 그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저 사람들 먹으니까 되나 보네 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이방 제사에 참여하거나 그 이삭을 그 의식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알고 있고 옳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쪽에서 양보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잘 가르쳐서 알게 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가르쳐서 알면 그렇게 해주죠. 다 가르쳐주죠. 가르쳐주는데 알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만한 때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또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고하고 권면해서 잘하면 하겠는데 그럴 만한 실력들이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키고 이거는 옳고 저건 다르니까 안 되는 것은 잘라내고 그리고 바른 것을 위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앞장서 나가야 된다, 못 쫓아오면 다 낙오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데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해서 너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된다. 그거는 다름 아닌 너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못 보고 오해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 앞에 잘못 보인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의 지식이 결여되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가?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절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쓰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넓이와 깊이가 대단히 넓고 깊어야 합니다. 이 출발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아래에서 가져야 하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주권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잘못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우리가 이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과 형제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또 그에 대한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누가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거나 또 필요 유무에 따라 달리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근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집에 오면 자기가 이제 무언가 알게 된 것,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많이 살아온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어리숙한 이야기이고 좀 풋내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어른이 되어서 뭘 다 안 것이냥 이렇게 하는 때가 있죠. 이제 한 사건이 우리 이제 그 아들 녀석을 통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들어오더니 최신 핸드폰을 10원 한 장 안 내고 공짜로 준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 앉혀놓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는 없다. 너가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서 결국은 얼마만큼의 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 그 제품을 10원 한 장 안 줘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믿지 않는 저를 대단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말을 듣나요? 나가서 계약을 하고 온 겁니다. 계약을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일단은 이 기종보다는 다른 기종을 먼저 써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기종으로 가는데 그때는 아마 일정의 어떤 금액을 내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계약이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결국은 10원 한 장이 아니라 뭐 사실은 제값 다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말은 안 들었고 덜컥 결정은 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제 집에 와서 털어놓는 거죠. 사실은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애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전화를 하고 아이가 맺었던 계약을 해제하고 또 직원에게는 일을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백배 사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다 푼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들 녀석이 말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실수도 해봐야 이런 경험도 해봐야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뭐 혼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스스로 제가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하나, 그 아들 녀석 하나입니다. 아직도 뭔지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해 살 때에는 세상이 하라는 대로, 또 너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살아라,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주권, 그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훼손되었고 오염되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일하심에 대한 이해의 의탁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다른가 하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만이 포용할 수 있고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시대를 보면 양보와 타협과 협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손해 진 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턱을 들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손해보고 내려놓으면 다 뺏길까봐, 그렇게 돼서 망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나 세상과 시대가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설 수 있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품어낼 수 있는 그 사실은 위대하고 대단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세움받은 자리에서 그 책임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나 이것은 우리 가족끼리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한번 부딪히고 지나갈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친절과 이해와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누가 길 가다 길을 물어보시면 그 주소 앞에까지 찾아다 주십시오. 여기입니다. 당신이 찾는 데가 여기입니다 라고 하시고, 누가 가다가 차비 없다고 하면 차비 주십시오. 아, 이거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저기 정말 차비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 아닌가, 그냥 속아 주십시오. 예. 속아 주시고 주시면 그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귀한 복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서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복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마음껏 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가 싶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우월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만이 참을 수 있고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기에 그 손을 의탁하여 대담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